다들 복 얘기 나오시니까 행복하신 얼굴이십니다. 아주 신통한 소원을 빌면 복을 빌면 비는 대로 다 되는 신통한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셋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자, 소원을 하나씩 얘기해라. 첫째부터 얘기해라. 그러자 첫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소원을 빌어주셨습니다. 되어라, 펑 했더니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가 와서 고민고민하다가 어머니,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킹, 왕이죠. 왕이 되어라, 펑 했더니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원래 이 막내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저희 집 막내도 아주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형 거 다 뺏어먹고 두드려 맞아도 맞으면서 집어먹으면서 맞습니다. 아주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 막내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이 막내 셋째가 고민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둘 다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고민하다가 펑! 되어라. 무엇이 되었을까요? 스타와 킹이 합쳐진 스타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아주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초에 보면 뭐 복조리다, 뭐 복권, 또 뭐 복부인, 복덕방, 이 복이 들어가는 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화면에 보시면 나오지만 오복이라 하여서 다섯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수, 또 복된 삶을 영위하는 것, 우환이 없이 평안한 것,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천명을 다하려는 것. 복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집 강아지 이름은 팔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복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어떠한 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각별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은 이 팔복에 대한 설교로 시작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지에 가면 이 산상수훈을 전했다라고 하는 장소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화면에 나오지요. 이름하여 팔복교회입니다. 제가 이 팔복교회를 가보고 참 잘 지은 교회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저 위에 돔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은 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집에서 보셨던 그 팔각 성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덟 개의 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덟 개의 복이 빼곡히 벽을 따라 적혀 있는 팔복교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야,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진정한 복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난은 뭐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하지만 가난이 뭐 좋은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시작하는 이 설교의 말씀은 너무나도 넌센스한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씀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기독교를 접하고 처음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름하여 한국에서 조금 있는 분들, 지식층들이 많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잘 살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또한 못 사는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롭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처음에 한국에 전파되면서 가장 나쁜 습관 세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금주, 술 마시지 말아라. 또 도박하지 말아라. 또 그리고 담배 피지 말아라. 이것을 복음과 같이 전파했던 것이고 이것을 잘 지켰던 기독교인들은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분들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저렇게 딱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 정말 딱한 분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도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복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냥 복받고 잘 살았던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근원이 뭡니까? 거기서부터 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그 채널을 이용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분이 복받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수도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문명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곳의 수도에서 살았습니다. 참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실제로 당시 두 땅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갈대아 우르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대도시이고 가나안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시골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떵떵거리면서 생활하던 사람이 시골촌 동네로 이사간 것과 아무것도 없는 시골로 이사간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암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하지요. 또한 아내를 두 번이나 뺏길 뻔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기의 귀한 아들을 제물로 자기 손으로 아버지가 죽일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럼 그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었고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계셔서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 따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군대에서요, 대령에서 이 별 따는 것, 준장으로 진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역시 하늘의 별따기다, 별다는 것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을 다는 것은 본인도 힘들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보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사모님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 봅니다. 사모님들이 뭐 김장철 되면은 그 높으신 분들 집에 가서 김장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던 사모님 한 분이 귀한 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다니면 별단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다니면 별단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으니 무슨 기도 하셨겠습니까? 그냥 별별별별별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도와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는 기도 소리를 자기가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별 못 달아도 좋아요. 내가 주님 만났으니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아,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더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남편이 별을 달았는지 못 달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돈이 많은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돈이 많은 가정은 오히려 더 불행하고 돈이 많은 가정은 오히려 더 싸움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을 자꾸 벌게 되면서 집에 TV 수가 한 개, 두 개씩 늘어납니다. 조그만했던 TV가 자꾸 커지고 땅에 있던 TV가 자꾸 벽으로 들러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가난하던 시절 조그만한 진공관 TV, 그 미제 TV 그거 하나 놓고 가족들이 또 친척끼리 옆에 있는 이웃끼리 모여서 보실 때가 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TV는 벽에 달려있지만 각자 개인당 하나씩 TV가 있어서 채널 싸움하고 하지 않고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례를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주에 심지어 한 주에 네 번 장례를 치러 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매장에 드리고 내려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네 번 산에 올라간 기억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부유한 가정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리면 아실만한 큰 기업의 회장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그 방송국 뉴스 카메라들이 와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환이 들어오는데 화환이 너무 많아서 화환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 화환을 옷은 다 버리고 화환에 붙어있는 그 띠만 띄어가지고 벽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행복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누가 더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느냐 다투고 있었고 누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경영권을 가지게 되느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정말 눈물 한 방울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저의 가슴이 참으로 찢어지는 것과 같이 아팠습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부가 아닙니다. 참된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으시길 원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변화받는 인생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복은 비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움의 영성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 심령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의 나, 셀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은 무엇입니까?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웅크린다. 거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난하신 분들 좀 뭐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별히 이 거지, 길에 있는 거지들을 보면 항상 웅크리고 있고 항상 불행한 얼굴, 항상 뭔가 구걸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당당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앞에 당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가난한 거지와 같이 무엇인가 갈구하고 갈망하며 구걸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뭐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만 주십시오. 내 삶이 능력 있게 될 귀한 말씀 한 개만 건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십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추수를 합니다. 추수해놓고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물을 모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내가 쌓아놓은 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허탈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말해주시는 귀한 주님의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꺼려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서 오히려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지만 나의 영혼은 평안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을 위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을 만큼 세상의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진 않습니까? 가난이란 바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비워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습니까? 비우셔야 행복합니다. 보통 우리는 채워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난 통장을 채워야만 나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바닥난 쌀독이 채워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비우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많은 적군들을 죽이고 나라에 공을 세우는 훌륭한 기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시스야,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영혼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여지껏 헛된 것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종을 살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그 나이 40이 될 때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뭐 부족한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채우며 살아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채우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자기가 채웠던 시간만큼의 시간을 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할 만큼 세상의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의 심령을 깨끗이 비우셔서 주님 맞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복은 채움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비움과는 반대되는 것이지만 항상 이것은 세트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비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은 항상 이 작업이 반복되어져야만 됩니다. 계속 나의 영혼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열심히 한번 피해 보십시오. 그 재밌고 맛있는 유혹이 피해지겠습니까? 피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채울 때에 그러한 유혹을 피할 힘이 우리에게 솟구쳐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어떤 면에서는 공허하게 비어있을 수는 없는 심령입니다. 내 마음을 비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차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비워졌다면 항상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채워야지. 안 그러면 이 마음속에 다른 유혹들이 들어와서 주일인 양 행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 봉천동입니다. 봉천동에서 참 많이 자랐습니다. 봉천동,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문을 배우고 나서 알았습니다. 밭들 봉자에 하늘천자였습니다. 하늘을 받드는 동네.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에는 그렇게 무당집들이 많았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도 어머니 직업 그러면 무당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친구 집에 무당집에 가서도 꽤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길이 참 좁다라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길을 넓혀야겠다. 길이 원래 양쪽으로 이렇게 1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차선이었는데 맨날 막혔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6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3차선, 3차선. 이렇게 길이 크게 나게 되면은 집값도 뛰고 땅값도 뜁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철거당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이 철거를 당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철거를 당할지 아주 그냥 고민들이 많으셨고 사람들은 그 동네에 그 많은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무너질까요? 어느 쪽이 헐릴까요? 헐린다 그러면 일찍 팔고 나가버리려고. 그렇게 고민들을 하셨는데 끝내 이 철거를 당하면서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기가 물어보았던 그 무당집이 한 줄로 서 있는 그쪽 집이 싹 다 흘리고서 그쪽 집으로 길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런 세상의 잡것들로 채워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영들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피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지긋지긋하게 못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못 살던 시절,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며 새마을 운동으로 이 가난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우리도 잘 사는 나라 한번 돼보자 라는 구호하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가난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 밥 굶고 사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부요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팔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의 성일,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먼저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 빈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비우고 채우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영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을 바라며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